하인리의 법칙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명설교관은 회중이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들으실 때, 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꾸덕여 주시면은, 예, 말씀을 전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인리의 법칙은요, 어떤 사건이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H.W. 하인리라는 사람이 노동재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증 연구를 실시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로 중상자 한 명이 나올 때,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상자가 29명, 또한 사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 그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 정도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일명 1대 29대 300이라 불리는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여러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의 위기관리연구소가 그 5만여 건의 각종 위기관리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모든 위기의 86%가 갑자기 일어난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장기간에 걸쳐서 징조가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한 10년간 교통사고의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1회의 사망사고가 날때 35회에서 40회 정도의 중경상 사고가 발생했고 수백 건의 위험한 교통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폭행이나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났지만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세월호 사건도 동일하게 그 사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수십 차례의 경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리의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이런 작은 경고들을 무시했을 때 우리는 끔찍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법칙을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런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법칙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실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또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3년 동안 전하셨어요. 오늘날 그분의 파송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날 그 마지막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매일같이 리마인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작은 주님의 음성을 세세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이 되었는지, 또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최후의 그 기록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왜 시드기야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2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이 늘 자기 중심적이고 삶 속에 어떤 결정을 할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기도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했고 늘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큐티가 그 히브리서가 끝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좀 무겁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드기야의 삶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많은 고뇌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한 나라를 맡은 자로서 아마도 여러 생각들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보다 이 땅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셨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지형을 이용한 전술이나 병사들의 배치, 나라의 전력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들의 전쟁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제9년 열째 달 10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고 그것이 시드기야가 제11년 넷째 달 9일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이 나타나 있죠. 1년 반 이상 2년 동안 바벨론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대치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 불렸기 때문입니다. 성의 동서 양편의 경사가 가파르고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계곡 사이에 우뚝 솟은 곳에 성벽을 쌓고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요 천의 요새라고 불렸습니다. 시드기야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만은 안전하겠지. 안에서 절대 열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밖에서 뚫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을 것인데 성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성에 기근이 들어서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군사들이 먹어야 될 군량미도 없어졌고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도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제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천의 요새라도 버틸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뚫렸는지 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넷째 달 시작. 넷째 달 9일 성 안에 기금이 심해 그때 성벽이 뚫리니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포위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들이 밤에 왕궁 뜰 옆에 있는 두 벽 사이 문으로 도망쳤고 왕은 아라밧길로 갔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성벽이 뚫리니 백성들에게 그 양식이 떨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문의 문을 열어주었던지 백성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라고 밖으로 나갔던지 안에서 문제가 생겨 문이 열린 것이지 바깥에서 그 성벽을 뚫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근이 들었다면 계속적으로 그 안에 좀 더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든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믿을만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눈에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견고히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왕 바로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만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본문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본문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뒤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안 듣고 기도 부탁은 하지만 자신만의 플랜을 세운 채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내 인생이니 내 인생 가운데 왕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내가 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역할이니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국제정세는요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떠오르던 때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집트를 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1차 침공 때부터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편인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방패막이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비공식적인 루트로 계속 면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우리랑 동맹을 맺자. 그리고 바벨론에 함께 대항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들과 내통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집트 왕이 바로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까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독립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자꾸 그 도움의 대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의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가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가 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호와의 말씀에 전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기도했다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가서 전하라. 예레미야 37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가서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모습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 앞에 와서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인데 내가 굳이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그 비참한 결말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로를 의지하며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며 또한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상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그 목회 가운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까지 참 좋은 사역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영성사역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맞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 믿지 않고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이 말도 일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믿지 않고 교회에 재정을 맡기고 또한 사람 믿지 않고 사람 그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람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비참함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된 거죠.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시드기야 주변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시드기야를 버리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산 그 말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군사들도 그 시드기야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청동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나라를 잃은 비참함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이 자녀를 잃은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드기야에게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모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끌려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는 일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7절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이 눈을 빼고. 여러분, 그 아들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가운데 정말 작게라도 보이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지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드기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가 굉장히 종교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성전의 멸망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인 호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는지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은 언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의 기구들과 모든 보물들이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 내려왔던 그 여호와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 이제는 수치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벨론이 약탈한 성전 기구가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청동 기둥들을 가져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것들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시절에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의 그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조상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 여러분, 이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 성전이 어떤 역할과 기능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만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자리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냥 철저히 종교적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 바벨론이 어떻게 이 성을 멸망시키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부적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화가 있으리랴. 여러분 왜냐하면 열왕기상 9장 13, 3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조건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6,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나 내 아들들이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내 앞에 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이 성전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입니까? 아니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입니까? 아니죠. 매주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천이 당연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이 당연하게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지.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인 성전을 파괴해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새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세요.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보이는 건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이 하인리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게로 돌아오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너무나 많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참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고 미국의 교회가 변질되고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외면하고 때로는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힘과 능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참 소망이 되시냐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면 절망 가운데 빠졌던 여러분들의 그 스테이러스가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냐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힘이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일상 가운데서 둔하여서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취가 되어서 음주운전을 하면서도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지만 매주일 예배 나오기 때문에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 내가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잘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생각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이 오늘 주님의 교회를 또한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돌아오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며 돌아갈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그런 주님의 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